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보지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22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2절 우리 같이 읽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말씀이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인할 주께 예배하러 나서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여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나선 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정말 맛있지만 30대 이후 내 몸 망치는 음식 세 가지라고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지 말 걸 후회했지만 보고 말았습니다. 영상에서 경고한 첫 번째 음식 나왔는데요. 감자튀김 나왔습니다. 감자튀김은 높은 칼로리가 있어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30대 이후에게는 정말 안 좋은 음식이라고 첫 번째로 소개됐습니다. 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많아서 또 피부에 되게 안 좋다고 그렇게 소개됐습니다. 영상에서 경고한 두 번째 음식은 핫도그인데요. 핫도그는 가공육이랑 포화 지방산이랑 나트륨만 많다고 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고 안 먹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면 먹는 횟수라도 줄여보라 영상에서 그렇게 제안하더라고요. 마지막 경고한 음식이 스포츠 음료입니다. 스포츠 음료는 영양소는 전혀 없고 설탕만 가득하니까 그건 절대 마시지 말고 차라리 물을 양껏 먹어라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요.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제가 사랑하는 애착하는 그런 음식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자튀김이요. 제 마음의 1등은 감자튀김입니다. 감자튀김하고 콜라 한 잔 먹는 그 조합은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실패한 적도 없고요. 실망한 적도 없습니다. 각각의 최악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기는 한데요. 절대 쉽게 버릴 수 없는 조합이 감자튀김과 콜라 먹는 것입니다. 94살 먹은 워렌 버핏도 하루에 콜라 5잔씩 먹고 오래 산다더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합리화해보지만 몸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말을 또다시 들으니까 콜라라도 줄여봐야 되나 라고 그렇게 잠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좋지 않은 것 잘 아는데 알면서도 못 줄이는 것들 꼭 하나씩들은 있습니다. 비단 음식만 그런 건 아니겠고요. 우리 영혼에도 이러한 것들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내 영혼과 마음에 안 좋은지 우리 너무 잘 아는데 문제는 그것이 끊어지거나 사라지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끊어야 할 것들에 사람 참 많이 심각한데요. 그 심각한 만큼 우린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끊어야 할 것들에 좀 더 진지해지고 충분히 심각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것들을 또 강조하고 경고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신신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멈추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러한 것들에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다. 그리 생각됐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멈추어야 할 첫 번째 것이 있는데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하소연하는데요. 선생님 내 형에게 아버지 재산 나와 좀 제대로 나누라고 그리 조언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주님께 찾아온 이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형에게 모두 다 좀 빼앗긴 것 같은 것처럼 그리 말합니다. 그게 억울하고 분하여서 그거 못 참고 주님께 나온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공평하게 또 잘 해결해 주시리란 기대감 갖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형을 불러와서 그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자기가 요청한 듯이 공평하게 재산 분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아마 그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혀 예상 외의 반응.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전히 14절 말씀 보시면 아니 내가 너희의 무슨 해결사나 내가 무슨 심판관 되는 줄 아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러시더니 그를 향하여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주변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죠.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당신께 찾아온 그 사람 말고도요 그때 같이 있었던 군중들에게 너희 탐심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니 왜 예수님은 재산 분할에 억울함 갖고 당신 찾아온 사람을 안 놓아주셨을까? 라고 말이죠. 왜 도리어 그를 책망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영혼을 죽여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분노와 억울함은 전부 그의 탐심으로부터 비롯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당신 앞으로 나온 그 순간에서부터 그의 영혼은 이미 탐심으로 가득한 상태였음을 분명하게 단번에 아셨던 것이죠. 물론 그의 말 중에는 공의라고 하는 겉만 번지르르한 명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시선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요, 그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물질 분배는 몇 대 몇으로 나눴는지는 우리 주님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지금 무엇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주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14절에서 내가 너희들의 무슨 해결사나 심판관 되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보셨을 때에는 그에게 지금 재산 분할의 문제보다는 탐심의 근절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음을 주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왜 탐심이 큰 문제일까? 우리도 탐심과 욕심이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왜 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탐심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요. 여러분, 탐심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무엇을 갖거나 차지하고픈 마음이라고 그렇게 탐심을 정의합니다. 우린 이를 흔히 욕심이라고도 말하지요. 사람 여러 가지의 것에 탐심낼 수 있습니다. 돈이나 사람에 대한 탐심, 또 권력이나 인기에 대한 것, 그것 말고도 그 외에 인간은 참 많은 것들에 탐심을 낼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무엇인가를 더 갖고 차지하고 싶은 탐심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 인생을 죄로 몰아 너가 버리더라 라고 하는 특징이 있음을 우리는 더 중히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요, 여러 죄들의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이렇게 경고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지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3장 5절 맨 끝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말하는데요. 왜일까요? 무엇인가에 욕심내고 탐하기 시작하면 탐심의 대상은 곧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그 삶의 제1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뒷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비단 그게 하나님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처음으로 탐심을 부렸을 때, 선악과를 보고 욕심을 내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뒷전이 됐음을 우리는 중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탐심은 깊이 경계해야 할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강하게 질책하신 이후에 직후에 곧장 모두에게 탐심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개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이 사람의 지금 바탕과 마음의 한가운데에는 탐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하고 분명한 일들이 있었더라면 주님이 곧장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이 사람 형 재산에 대하여서 탐심을 갖고 있었고 그 탐심이 형과의 재산 분할까지 비틀어지게 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까지 했느냐? 형을 미워하도록 보게까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들을 봅시다. 이 과정에 세상 모든 이들에게 형을 불의한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 가능성도 이리 저리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에서부터 얼마나 다양한 죄들이 파생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탐심으로 그의 삶과 영혼을 망가뜨린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커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힌 자를 주님이 보셨으니까 주님이 크게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더욱더 강하게 질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탐심을 억울함의 가면으로 감추고 당신 앞에 온 이 사람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 이 탐심에 대한 경고를 곧장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놓으셨다라는 건데 그것은 탐심이 오직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탐심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평범함입니다. 평범성에 있습니다. 탐심은 누구에게나 가장 쉽게 찾아오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에라도 욕심내기 시작하면 그 탐심은 곧 죄로 발전함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욕심이라도, 작은 탐심이라도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곧장 15절에서 본문에 자기 당신 주변에 모인 이들에게 탐심을 주의하라 곧장 그렇게 신신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 내 영혼을 망치는 것엔 탐심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 반드시 멈추고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심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탐심을 근원에서부터 아주 근절에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멈춰야 할 두 번째의 죄가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교만의 죄입니다. 본문의 전개를 살펴보십시다. 탐심에 대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경고하신 직후 주님은 곧장 16절에서부터 한 부자의 비유에 대하여서 설명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풍년을 맞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데요. 큰 풍년이 되었는데 그 풍년의 곡식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는 자기의 창고를 확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옛날 창고 허물고요, 새로운 큰 창고를 지어서 그것들을 보관하기로 결정하지요. 학자들의 말하는 그러한 의견들 중에는 여기 창고를 뜻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냥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의 뜻보다 또 다른 의미로 상점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학자들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풍년의 그 곡식을 창고를 지어서 보관하는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상업의 계획을 세워서 그가 풍년 맞은 곡식을 그렇게 잘 운용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비유 속의 부자는요, 풍년의 이 곡식들에 대하여서 일련의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19절 같이 읽죠.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부자가 지금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제 내가 평생 쓸 재산 다 모았으니 남은 삶 즐겁고 평안히 살겠노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요즘 사람들 중에 돈 일찌감치 바짝 모아서 빨리 은퇴하는 뭐 얼리 리타이어먼의 그 삶을 사는 것을 바라는 일도 많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빗대면 오늘 본문의 부자가 그러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해피엔딩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결론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19절 보시면, 20절 말씀 보시면 이야기가 이렇게 끝맺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가 연장되어집니다. 물질적 풍족함에 스스로 대단히 만족했던 이 부자요, 물질로 남은 평생 이제 내가 평탄히 살아보겠노라고 계획하고 기대했는데 이 부자를 하나님께서 그날 밤 곧장 데려가시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그럼 네가 준비한 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부자의 계획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21절에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죠. 21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하여서 하나 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는요, 주님과 한 사람의 실제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직후 곧장 이 비유가 이어졌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에 이 본문을 구분된 이야기처럼 간혹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 맥락상에서는 이 누가복음 12장 이 중반의 이야기는 전부 다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다분한 의도를 갖고 그 대화 직후에 곧장 이 부자의 비유를 이어 붙이셔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뜻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앞서 물심에 탐심이 있던 그 사람과 모인 이들에게 이 비유로 추가적으로 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한 연결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인가? 탐심을 갖고 어떤 것을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고로 탐심은 전혀 소용없는 죄일 뿐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앞선 대화로부터 이 비유로까지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낸 자들과 모인 이들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탐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죄에 대한 경고와 경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중심적 사고와 교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비유 속에 이 부자여 무엇으로 안심하였습니까? 부자는 물질의 풍족함, 그것을 보관할 수 있으므로 안심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이 재산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그가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풍족함으로 하나님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남들도 이웃도 돕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그는 오롯이 자기 삶의 평안만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람인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높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웃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부자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질책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이들이 징계받는 이유 무엇입니까? 자기들 마음만 살찌게 했기 때문이라 분명히 야고보서 5장 5절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실 이런 탐심의 인간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하나님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권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셨습니다. 탐심의 인간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다 가졌다라고 말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비단 물질의 탐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탐심이라도 작은 탐심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들 또한 다 잊게 만들고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삶과 마음에 오롯이 나만 두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 사고의 죄에 짓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확신하게 만드는 교만의 죄도 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말 뭐라고 합니까? 여러 해 쓸모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리라 말하고 있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권한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만 부릴 뿐이죠.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고자 그 사람의 대화 직후에 이 부자의 비유를 들어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교만의 죄, 빠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앞서 말한 탐심의 죄부터 버려야 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부터 아마 다시 해보십시다. 왜 인간은 탐심의 죄에 쉽게 빠질까요? 왜 욕심, 평범함을 가지고 우리를 잘 넘어뜨리게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불확실함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부자의 비유 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모은 물질로 그렇게 안심하지요. 근데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그가 안심합니다. 창고가 비었을 때에는 창고가 보관되어질 곳 없을 때는 이것 어떡하나 천정긍긍하다가 자기 삶에 뭔가 채워지는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안심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내 삶이 텅 비면 사람은 더욱더 욕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내 삶이 비었다라고 하는 걱정과 고민과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비어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쌀독이 비어가고 잔고가 비어가면 비어가는 것에 걱정과 염려가 덧붙여지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갈급함은 내가 채울 공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고민과 걱정 채워보려 없애보려 그래서 욕심도 내보고 탐심도 부려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과 고민이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곧 탐심의 연료, 재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직후에 예수님 22절에 이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지요? 22절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 주문하십니다. 걱정과 염려가 탐심으로 욕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틈새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뜻하는 영어 단어 있습니다. worry, 그런데 이 워리는요, 헬라어인 메림나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부터 왔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 메림나오도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바로 메리즈와 누스라고 하는 두 헬라어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합쳐진 메림나오로부터 worry, 걱정, 염려가 만들어진 단어죠. 흥미로운 건 이 메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나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누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의 그 원문의 근원은 마음을 나누어 버리다라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은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틈새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채워야 된다라고 내 주변의 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선동하며 우리에게 붙들라라고 하더라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더 갈구하여서 그것으로 채워 탐심 만들어 내게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염려와 걱정 끊어내 버려야 되겠지요. 소각해 버려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멈추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염려와 걱정 그리고 고민입니다. 이것들이 쌓이면 탐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탐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스스로 만족함으로 얻는 교만의 죄,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빠지기도 쉽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각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 염려와 고민과 걱정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걱정 다 내어 맡기고 그의 돌보심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 내어 본다 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걱정과 고민은 계속하여 채워지지 않는 틈만 우리 가운데에 만들어낼 것입니다. 행여라도 채우면 교만하고 나의 중심적인 사고 전혀 득될 것 없는 것들만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걱정과 고민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우리가 22절까지밖에 안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22절 이후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꽤 많은 부분을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는 걱정과 고민과 염려가 일반적인 문제이면서도 가장 깊은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해서 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가 그에게 내 삶 내어 맡기기 시작하면 그가 우리를 돌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1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걱정은 내려놓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간구해야 할 것들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망해야 할 것들만, 내가 바라보는 것들만 그렇게 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탐심을 버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도 않아 삶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을 망치는 것들로부터 자유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